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 들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저께 다녀오기도 했고 또 학교가 개교를 했으니까 오늘은 들꽃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들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바호는 그 전에 먼저도 다니기도 했지만 들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가 되어지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황성기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앙이 지난 오랫동안 이 나바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과 혼합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지러워요.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많이 혼탁해져 있었던 것을 저는 처음에 보았거든요. 그래서 황 목사님하고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은혜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사로 놓고 보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중세시대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과 대항을 해서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부닥치기도 했고 그 부닥쳤던 것 때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 항상 붙어 있듯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바로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성격까지도 우리의 성질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전 같으면 절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절대로 머리 숙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절대로 저 사람하고 화해를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말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에 가면 여기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차근차근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나는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더니, 내가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왔더니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예,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그것은 내 공로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선물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 그것을 그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대명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는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그 들콘에 있는 학생 이야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나탄과 미셸이에요. 이름이 자나탄하고 미셸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들었을 때 약혼했다라고 들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나바오에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밥을 먹으면서 황 목사님과 제가 있는 앞자리에서 앞에서 둘이 고백을 합니다. 옆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있었어요. 우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 생각에 쉽다고 생각하죠. 이 나바오의 문화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던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좌나단이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자기가 입으로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한 번은 병원에 실려 갔는데 거기 있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당신은 이미 시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 몸이다.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자기가 있는 동네 다니다가 딜콘에 있는 교회로 왔어요. 어저께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학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부터 가르쳤으니까 기억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등록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면서 살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찬양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은혜에 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자세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때 어깨가 쓱 올라가면 안 돼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본문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만 찬송을 올려드리고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래, 고맙다.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더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당연히 더 베푸시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때문이라면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부어주시고 또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을 놓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모든 것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순종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니까,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크레딧을 주고 인도스를 하고 공증을 찍고 확인을 하고 보증을 해주신 분이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이야기인데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보자, the mediator과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했던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없지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택하시는데 우리 사람 가운데서는 택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 즉 인간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Divine nature, human nature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음소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바로 그 신음소리를 짊어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 시대에는 오늘날 그 천주교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믿으면서도 사제들을 중간에 구원한다라고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만물박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목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목사도 그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중보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다가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 대신에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뭐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저를 쫓아내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다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별래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목사가 중보자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구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졌다고 자꾸 그러세요. 예,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로 덮여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놓습니다. 인간의 더러움을 이야기해놓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죽음밖에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 새 옷은 내가 만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방법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부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계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redeem,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빚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빚을 갚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SNS에서 아주 재미있는 교회 간판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 교회 간판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어서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살기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paid in full,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이 빚이 이미 탕감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paid in full,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또 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You're mine. 넌 내 거야.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applied 되도록 적용시키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구원했다는데 뭐 내가 뭐 선택해서 뭐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러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전혀 몰랐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거야 라고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사건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